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또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이게 하시고 만국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합성동 교회를 긍휼 가운데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이 힘써 모여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쌓게 하여 주시고 또 온라인을 주셔서 온라인으로 원근 각처에 있는 이들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이들이 함께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후에라도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주셔서 참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이제도 종은 심히 무익하고 무능한 자이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성경을 깨닫고 또 해석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또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같이 생각하며 나누며 묵상하며 교훈을 얻으며 또 그 말씀의 교훈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기를 힘쓰므로 주를 기쁘시게 하고 성화가 조금씩이라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주께서 피 흘려 사신 자들, 주께서 성령으로 인치셔서 중생시킨 자들, 부르신 자들이 하나도 주님 잃어버려지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 하소서오니 다 예수님 진실이 믿고 더욱 열심으로 믿고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자라서 온전케 되고 주를 영화롭게 하는 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여기에 세우신 이 합정동 교회가 말세에 참된 교회로서 든든히 세워지고 진행하며 또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일들이 주의 긍휼의 손안에 있어서 가장 합당하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주님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쳐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13장 14절부터 25절 히브리서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 여러 가지 교훈들이 나옵니다. 바울 서신의 그 사도 바울의 서신의 뭐 형식이 그렇지만은 앞부분은 주로 교리적인 내용들 나오고 그 부분 뒷부분은 윤리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교리와 윤리는 뒤섞여 있어서 교리 윤리 분리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교리적 사상은 좋은데 인격이 잘못됐다든지 또 교리적 사상은 나쁜데 인격은 좋다든지 둘 다 그것은 옳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건전한 사상과 건전한 인격 같이 가야 되고 같이 가게 돼 있습니다. 참된 그 생명이라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분리시켜서 성경은 보지 않습니다. 한 구원, 한 구원의 두 면과 같은 지식의 면과 인격과 삶의 면 두 면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마지막 부분에도 찬송과 우리 제목대로 찬송, 선행, 복종, 기도 등의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같이 좀 빠르게 생각해 보십시다. 14절, 15절 찬송에 대한 말씀 먼저 보십시다. 원문에는 이는 앞부분과 연결되어서 앞부분에는 우리가 고난,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욕을, 그 모욕, 그 불명예를 지고 영문 밖으로 진영 밖이라는 진영, 옛날에는 그 진영은 사람 사는 동네지요. 오늘날로 말하면 도시, 성입니다. 성 밖으로, 성에서 그들이 살지 못하게 쫓아낸다는 말이죠. 넌 여기 살지 마, 나가. 그래가지고 성에서 살지 못하게 같이 거기에서 장사도 못하고 거기에 물건을 사고 팔지 못하고 성에서 쫓겨나는 그런 생활, 그런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고난의 길을 갔던 초대 성도들이고 또 이 전련 기독교의 역사는 많은 고난을 경험했던 그런 역사인데요. 여기에 이는 원문에는 이는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찾음이니 우리가 땅 위에서 참 편안한 생활을 구한다면 핍박을 거부하고 난 핍박 싫다 핍박 안 받고 주님의 고난의 길을 내가 가기 싫다 나는 여기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련다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성도들은 그렇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성문 밖으로 그 모욕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서 죽으신 것과 같이 초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그 고난을 내가 스스로 짊어질 결심을 하고 그리고 성 밖으로 쫓겨날 각오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욕을 지고 도시 밖으로 쫓겨나는 고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에 영구한 도성이 없는 줄 알고 장차 올 것은 영광의 천국이죠. 천국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천국을 찾으면서 사모하면서 거기에 들어갈 소망을 갖고 들어갈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으로 찾음이니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 고난이 있는데 고난 가운데 찬송을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찬송을 불렀다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사도행전 16장인가 나와 있죠. 그와 같이 여기에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 드리자. 우리가 찬미 찬송을 부르자. 그렇게 했습니다. 찬송은 물론 즐거울 때 나오고 고난 받을 때는 기도가 나오고 하지만은 그러나 믿음이 독실하면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가신 그 고난의 길 저도 조금 같이 따라가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찬송가를 부를 수 있는 큰 믿음이죠. 그래서 찬미의 제사를 항상 하나님께 돌리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난 중에 돌리는 거죠. 고난 중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사역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사역에 근거해서 구원 얻었기 때문에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 영원한 생명의 구원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천국 기업의 상속자가 되는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찬송하고 기뻐하는 거죠.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 때문에 주님 기뻐하고 구원 때문에 찬송을 부르는 우리의 찬송의 이유 기쁨의 이유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란 말은 곧 구원 때문에이니까 찬송은 여기에 보면은 제사다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따로 우리가 예배를 심지어 잘 드리지 못해도 찬송을 평소 생활에서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께 좋은 제사를 드리는 것 같아 예배다 찬송을 진정으로 늘 부르면 그렇게 되죠. 집에서 개인적으로 찬송 가정예배 때 찬송 또 예배당에 모여 찬송을 부르면 그것이 곧 제사다 그렇게 말하면 찬송은 제사입니다. 또 찬송은 입술에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창조하신 목적이 이사야 43장에 보면 찬송하기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말했고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구원하신 목적도 찬송하기 위하여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이제 선택하시고 십자가 대속사역으로 구속하시고 또 성령으로 인치어서 중생시키신 것이 그 목적이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입술에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 창조를 내가 이 일을 위해 했는데 내가 창조한 대로 찬송을 부르니 내 마음이 기쁘도다.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내가 찬송할 줄 아니 내 마음이 기쁘다 그러죠. 열매를 맺는 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 창조해 주셨는데도 하나님 찬송 안 하고 땅에 헛된 거 헛되고 헛된 것들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고 거기에 열광하면서 소리를 치고 노래를 부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실 때 너는 뭐하고 있냐, 내가 너를 창조했거늘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지 않고 헛된 것을 위해서 그렇게 소리치고 그게 그렇게 좋으냐 그러실 거예요. 또 우리를 구원하셨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지 않고 매일 불평 원망이나 하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너 내가 구원했는데 감사하지도 않냐, 감사하지도 않느냐, 너는 감사가 없구나, 내 생활에는 내 삶에는 늘 기쁨과 감사함이 없구나, 구원이 너는 그렇게 좋지 않느냐, 그렇게 구원이 하나도 기쁘지 않은 일이냐 그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늘 찬송하면 창조에 대한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열매를 맺는 거죠. 구원의 목적대로 열매를 맺는 입술의 열매니라.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나눠주는 것은 구제하는 것인데 선을 행함과 구제하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니라. 자, 첫째는 찬송의 이 교훈을 하고 둘째는 선행과 구제에 대한 교훈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단번에 대속사역을 이루셨다는 심오한 깊은 진리, 속죄의 교리를 증거하는 책이지만은 그러나 끝부분에 교훈도 있어요. 찬송을 늘 불러라. 찬송 부르느냐. 또 선행과 구제하는 일도 힘써야 되느니라. 너무 긴 장의 설명 안 해도 한 절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걸 뭐 설교하는데 예화를 해서 뭐 많이 해야 그래야 비로소 선을 행해야 되는구나. 구제를 좀 감동적이게 깨달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문제는 선행을 행하고 구제를 해야지 아무리 감동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그걸 해야 되지 않느냐. 한마디만 해도 알아먹기죠. 우리는 하나만 한마디만 해도 척하면 삼천리죠. 삼천리 간다고 그러죠. 한 가지를 터득하면 다 열 가지를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선을 행하고 구제도 해야지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많이 실천을 못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런 제사는 이것도 제사라고 그랬어요. 찬송도 제사 또 선행과 구제도 제사. 아, 우리의 삶 전체가 제사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명령 수행하는 것이 다 제사구나.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는 다 드린다고 11번 예배 열심히 참석하더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하는 사람 드물지만은 한다 하더라도 평소 생활에서 찬송도 별로 부를 줄 모르고 예배당에 나와서도 찬송할 때 부르는 둥 마는 둥 소리도 안 들리게 그렇게 하면 집에서는 언제 찬송을 부르겠습니까? 평소에 찬송을 많이 부르는 사람은 예배당에 오면 더 열심히 부를 것 같고 그렇지. 또 구제도 별로 해본 적도 없고 남의 도움은 받아도 남을 돕는 일은 내가 해본 적이 없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러지 말아라. 그게 제사다. 그것이 선행과 구제는 제사다. 성경의 요지는 그러므로 늘 말하지만은 첫째는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오. 구원이 첫째의 요지고 성경의 핵심은 구원이고 그리고 둘째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 이제는 서로 사랑하고 선하게 살아라. 그게 요지죠. 구원을 얻고 두 번째는 선한 사람. 그러니까 구원을 얻었습니까? 우리가 왜 구원했습니까? 세상에 빛이 된다는 건 잘 아는데 빛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달라도 다르구나. 내가 예수는 누군지 몰라도 예수가 참 좋은 분 같다. 전 내가 변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 좀 나와야 그래야 예수님 바로 믿는 거죠. 그것은 선행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이기적인 사람이 이제는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전에는 말도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 꺼리던 사람이 이제는 말도 조심조심하고 예쁘게 할 줄 알고 아이 변했어요. 그래야 예수님 믿는 향기가 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믿어도 아무 변한 것이 없이 여전히 말에 실수투성이고 실수연발이고 그러면은 그것이 주께 영광이 되질 않죠. 참 재산은 바로 선행과 구제의 행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서로 나누어주기, 나누어주기, 코이노니아, 헬라어로 코이나, 더러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예, 교제, 교제라는, 우리가 서로 성도의 교제할 때, 코이노니아, 그런 말을 쓰기도 하고, 그게 구제, 예,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예, 같이 물질을, 물질의 여유를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우리 주위에 어려워서 굶주리는 사람들, 내가 옷 두 벌이 있으면은, 예, 헐벗은 사람, 추워 떠는 사람에서 한 벌 그냥 나는 하나면 내가 돼, 하나면 겨울 날 수 있으니까 예, 추우면은 좀 나누어 가지, 예, 아니면은 사서라도 하나 좀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 정신을 말하는 그 코이노니아입니다. 교제, 구제 혹은 구제 헌금 그런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서로 나누어 주기를 선행과 구제는 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 힘써야 할 내용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다. 그걸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아 그런 예배도 물론 기뻐하시죠. 찬송을 부르는데 어디서 성경 말씀을 듣는데 예, 마리아처럼 주의 발 앞에서 앞 무릎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신다. 마르다처럼 바쁘게 뭐 예, 음식 만든다고 분주한 것보다 마르다가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기뻐하시듯이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 기뻐하시고 또 예배당에 모여서 설교 듣는 것 주님이 좋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나쁘다는 그 일이 귀한 일이고 이렇게 들었으면 또 많이 듣는 사람이 실천도 잘하겠지만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변해서 좋은 사람, 착한 사람들, 진실하고 선하고 정직하고 그런 사람들 인격이 변해야죠. 저 사람 반듯하다. 아주 정직한 사람이야. 거짓할 줄 모르고 또 착한 사람이야. 마음과 씀씀이가 참 착하다. 상대를 배려하는 걸 보게. 말도 곱게 하는 것을 보게. 저 사람 거짓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야. 정직한 있는 대로 모든 것을 진실하게 말하는 사람이야.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게 신임성이죠. 그게 신임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예. 믿음 진실한 사람입니다. 아유 저 사람은 거짓말 아주 거짓말을 일삼어 예, 입만 열면 거짓말에 그런 사람이 아니고 믿을 수가 없어. 저 사람 무슨 일을 시킬 수가 없어. 일 시키면 예, 뒤끝이 깨끗하지 않아. 예, 빨리 일하면은 정확하게 딱 모든 일이 딱 떨어지게 그렇게 하질 않고 그래 아유 저런 일 시키는 것이 별로야 이렇게 되면 안 되겠어요. 모든 것이 정직하고 진실하고 착하고 성경이 바로 지금 17절 보시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자,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제 복종 순종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 복종 뭐 다 같은 뜻이신데 두어나니까 강조한 점이겠죠. 이는 원문에 이는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그 저희란 말 인도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경성은 깨어 있단 말이죠.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우리는 좀 강하게 번역해서 그래서 영어 성경에 그런 번역이 있는가 그렇게 보니까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에 영어 성경은 account라는 말을 썼어요. account 제가 간혹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이제 뜻을 좀 더 분명하게 또 아는 영어를 아는 사람들도 젊은 사람들은 좀 있고 하니까 account, give account라는 말은 회개한다는 뜻을 사전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 뜻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냥 give account 하면 대답을 한 무슨 뭐에 대해서 보고를 한다, 대답한다, 말을 한다는 말 account라는 말은 설명, 말 그런 뜻이에요. give account란 말은 그냥 대답한다. 그런데 왜 우리는 회계는 이제 보고를 하는데 결산 보고하듯이 마지막에 재정 보고를 하는 말이잖아요. 회계라는 말은 예, 그러니까 재정 보고를 한다는 조금 더 특별한 그런 의미가 있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영어 성경에는 옛날 영어 성경도 예, 그냥 give account 그래서요. 우리말이 많이 영향을 받은 1901년에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라고 하는 ASV 성경을 제가 봐도 거기도 그냥 give account. 근래에 NASV나 NIV도 give account. 예, give account. 그냥 account, 그냥 대답을 한다, 말을 한다 쯤 번역하면 좋을 것 같이 보이는 말입니다. 예, 물론 헬라어 본문도 그냥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말이라는 말이죠. 로고스라는 말 더러 알죠? 로고스를 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주는 것입니다. 대답하는 거죠. 그냥 대답한다, 말한다 그렇게 번역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근래에 바른 성경을 제가 봐도 그냥 거기도 회개하라고 그냥 번역했더라고요. 근래에 번역하는 성경을 번역하면서 좀 바르게 고쳐서 번역을 하면 더 나았을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 여하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회중의 인도자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인도자들, 그들은 목사들과 장로들을 가르쳤죠. 그래서 인도자들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그들은 교회의 교인들을 인도하는 자들이 곧 장로들이요 목사들입니다. 목사와 장로들, 그들을 가르쳤어요. 목사들과 장로들은 교회 교인들의 영혼들을 위하여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대답할 자처럼 너 뭐했어? 하고 하나님이 물어보면 그 사람이 대답해야 되는데 예, 목사가 나와서 아, 이 사람 말이죠. 이런 사정이 있고 좀 어려운 일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좀 그런 것도 좀 있고요. 하고 마치 변호사처럼 변명을 하듯이 목사가 대신 대답을 해주는 말을 해주는 give account입니다. account. 목사가 가만히 있어봐. 목사 옆에 비껴. 저기 내가 지금 물어보잖아 교인한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 같지만은 내가 이 교인의 목사입니다. 목사입니다. 내가 장로입니다. 이 교회 우리 교회의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을 대신해서 교인들을 대표해서 교인들의 사정을 살피면서 마치 하나님 앞에서 give account 내가 설명하는 사람처럼 보고를 한 보고서를 낼 사람처럼 예, 뭘 대답을 물어보는데 너 어떻게 써? 하고 물어보는데 대신 나가서 대답해 주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 자라 그런 표현이겠죠. 그래서 대답할 자들처럼 그들은 깨어있다. 그 진정한 목사, 진정한 장로들이겠죠. 예, 목사와 장로들이 그래서 교인들보다 앞서야 되고 교인들이 모이는 모든 집회, 공집회에는 예, 참석하는 것 이상으로 예, 그렇게 참여해야 되고 그러겠죠. 그래야 교인들을 살필 수 있잖아요. 예, 오늘 누가 나왔나 암흑의 교인이 늘 잘 나오는구나 저분은 그래도 착실하구나 저런 사람들이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인데 그러지 않았겠어요. 교회도 나오지 않고 말씀도 잘 듣지 않는 사람이 무슨 그런 바른 일들을 잘 할 수 있겠는가 생각하잖아요. 물론 교회 잘 나온다고 다 완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안 나오는 것보다는 좀 낫겠죠. 자, 이렇게 깨어 사는 것이 그들의 임무입니다. 목사와 장로들의 임무죠. 목사가 그 정도 또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교인들 중요한 문제점들에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장로님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겠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죠. 그러므로 교인들은 목사들과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 복종 같은 말이지만은 강조해서 그렇게 하라. 그럴 때 그들을 인도하는 목사들과 장로들은 그들을 위해 더욱 즐거움으로 일하게 되고 그렇죠. 교인들 생각하면 마음이 기쁘죠. 착한 성도들의 목사와 장로의 말을 잘 듣고 따르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교인들 생각하면 좋죠. 그렇지 않고 아이고 아무개를 생각하면 매일 불평이나 하고 아니요 그런 말이나 하고 이거 하라면은 그거 안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안 하고 이거 하고 만일 그러면은 아이고 아무개 교인을 생각하면 마음이 썩어요 썩어. 예, 아무개 교인을 생각하면 속상해요. 아유 그런데도 내가 참지요 참지요. 참고 간다. 어느 목사 말대로 아이고 목자를 물어뜯는 그런 예, 뭐예요 그런 이리 같은 그런 교인이 있는데 어떡하겠어요? 물으면 물린 채로 대구 천국왕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웃고 말았는데, 아이고 참 훌륭한 목사 같다 말 표현을 보니까, 교인이 꽉 물었는데 물어도 이 못된 이리 같은 교인 나가라 하고 딱 물리치지 않고 물린 채로 그래 그래도 천국은 가자 그러고 그렇게 갖고 데리고 올라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말은 그래도 좋은 말인 것 같긴 하네요. 여하튼 여기에 오늘 말씀은 그렇게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아라. 예. 아이고, 아무개를 생각하면 근심이고 걱정이고 마음이 무겁고 괴롭고 그렇다. 그것보다는 아무개를 생각하면 기쁘고 힘이 나고 위로가 되고 그렇다. 그렇게 일하게 하라. 그러려면은 복종을 잘하면 되겠죠. 이렇게 합시다. 예, 저렇게 합시다. 예. 목사님이 많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겠죠. 예, 그렇게 하면은 제일 좋겠죠. 예, 옛날에 예, 그게 누구의 하천 부모님이 그랬는가? 누가 그런 뭐 한데 교회는 두 유형이 있는데 예, 예, 앞에 목사가 끌고 그 뭐야 이 수레를 끌고 가는 뷰를 하면서 끌고 가는데 교인들이 다 잔뜩 타서 이리로 갑시다 저리로 갑시다 저 이렇게 그만 갑시다 어떻게 합시다. 그런데 목사는 낑낑 대고 끌고 가는 교회가 있고 또 다른 한 교회는 목사가 혼자서 수레에 타고 있고 교인들이 잔뜩 앞에 있어서 목사가 일로 갑시다 그러면 영차 영차 하면서 그걸로 가니까 샥샥 가더라. 또 좀 쉬어서 갑시다 딱 쉬고 이제는 절로 갑시다 탁 하고 이제 그런 유명한 그 일본의 유명한 신앙인이 하천 부모님이 그랬는지 누가 그런 얘기를 한 걸 무슨 들은 기억이 있는데 말이죠. 아 뭐 꼭 그렇게 좀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여기에 있는 말씀은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뜻은 그런 것이겠죠. 어느 목사가 목회를 하든지 저는 그래요. 제가 그런 얘기했죠. 아유 나는 그 교회 목사가 도무지 참 목사 같지 않아. 그러면 나는 그런 교회 안 가요. 제가 교인이라면 난 그런 교회 안 가요. 예. 그 뭘로 그런데 교회 가서 은혜도 안 되는데 앉아 있겠어요? 나는 내가 참 존중할 만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에 가서 충성하면서 사는 교인이 되면 좋겠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죠. 그거는 아유 마음에 안 들면 떠나세요.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우리의 정신을 생각을 좀 고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목사와 또 장로님들과 고심하면서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길로 갑시다 하고 생각할 때 거기에 많은 기도와 고민 속에서 결단이 있고 뭐 하겠죠. 순종하며 복종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유익이 된다. 18절 보십시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확신함이니 이는 하면 확신함이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되는 히브리서 저자 히브리서 성경은 사도 바울이 썼다고 제가 말을 했죠. 썼다고 저는 생각한다. 그렇게 우리가 초대교회부터 생각해 온 그런 자들이 많습니다. 자,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에 18절 19절에는 또 그런 기도 세 번째 주제가 됩니까? 기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 네 번째니까 찬송, 선행, 복종, 기도 그러게 이제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해려 함으로. 자,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주 기도의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도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의 서신이라고 생각하면은 더 우리가 이해가 되죠.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기도하라고 말하고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5절에도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도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사도 바울이 많이 요청했어요. 여러분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라. 히브리서 저자가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그는 그와 그의 일행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일을 위해 힘쓰고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일, 교회의 일, 목회의 일,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은 하나님의 선한 일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위해서 기도할 만하죠. 기도해야 되죠.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목사가 설교를 바르게 잘 하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늘 힘있게 낭망하지 말고 담대하게 힘있게 바르게 말씀을 잘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예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바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바로 되는 것이니까 목사가의 실패는 하나님의 일의 실패가 될 수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는 더 속히 그들에게 돌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기에 기도함을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자가 히브리서 수신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가 지금 이곳에 있다는 뜻같이요. 그것이 히브리서 히브리인들이 있는 곳은 아마 예루살렘 부근이겠죠. 그래서 그 땅에 있다가 거기에 있다가 지금 저자는 딴 곳에 와서 서신을 그쪽에 보낸다고 생각하면 그렇죠. 설교자는 교인들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고 교인들은 설교자를 위해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0절 21절 보십시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평안의 하나님께서 평안의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중요한 말씀하죠.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누가? 하나님께서 평안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 기도의 말이죠. 기도의 말.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히브리서 저자의 기원은 예수님에 관해 몇 가지를 증거하고 있는데 먼저 첫째 예수께서는 양의 큰 목자이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큰 목자이시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죠.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목자장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참 크신 목자장 참 목사 예수님 목사 그러면 좀 그렇지만은 목사라는 말이 패스터 목자라는 말이거든요. 목자를 우리가 그냥 목사 그렇게 번역했어요. 목사 예수님은 진짜 패스터죠. 진짜 목사님입니다. 크신 목사님이십니다. 크신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인간 목사들은 작은 목자들, 부족한 목자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참 목자이시다. 양의 큰 목자이시다. 둘째, 예수께서는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리셨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대주제이기도 하죠. 히브리서는 속죄 사역을 밝히 증거한 책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 대표적인 구절이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단번에 속죄 사역을 이루신 피라고 피의 사역이라고 죽음이라고 그렇게 증거한 성경이죠. 구약 제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의 그림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새 언약은 이제 성취된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 성취 예수님께서 피 흘려 이루신 새 언약의 성취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셨다고 표현했습니다.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예.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여기는 이끌어내셨다. 다시 살리셨다는 말이죠. 부활을 예. 말씀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만일 죽고 마셨다면 그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크게 손상되었을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역사적 사실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증거한 사건,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은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한 가장 큰 확증, 증거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소 하고 누가 물으면 부활을 증거해서 부활이 바로 그 증거요 하고 대답해 줘야 한다는 말이죠. 또 본문은 하나님을 평안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평안은 죄로 인해 상실되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죄사함 받은 심령들 속에 평안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선행과 순종을 온전케 하기를 앞에 언급한 선행과 순종을 온전케 하시기를 소원하는 기도의 내용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선행과 순종의 생활 앞에서 찬송 또 선행과 구제 그리고 복종 그리고 이런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있습니다. 선행과 순행은 선행과 순종은 우리의 힘과 노력만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선하게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복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1절에 영광이 그에게 세세도록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진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영광을 증거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가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그런 말씀이죠. 같은 말씀이 영광이 그에게 세세도록 있을지어다. 22절 마저 읽어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참 겸손한 말씀이죠. 제가 몇 마디 권면하는데 잘 용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표현이죠. 또 간단히 너희에게 썼다. 우리가 볼 때 13장 되는 서신 중에서 꽤 긴 서신 중에 하나인데 히브리서가 간단히 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내용이 훨씬 많지만은 그러나 간추려서 요점을 증거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사실 이게 성경입니다. 예. 히브리서 저자가 할 말은 더 많겠지만은 쓴 것이 히브리서 성경이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많지만은 그것을 요약 정리한 것이 신약 성경이고 신구약 성경이라는 말씀.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심정으로 읽어야겠죠. 아이고, 너무 길고 지루한 내용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되겠어요. 하나님은 더 많은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지만 요약 정리한 것이 이 책인 줄 알고 이 책은 정독을 하고 정신을 차려서 열심히 읽어봐야겠죠. 히브리서 저자는 또 여기에 디모데를 우리 형제 디모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디모데가 감옥에 갇혔다가 노였다는 말이겠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서 디모데를 우리 형제라고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저자는 이 히브리서 저자는 디모데와 매우 친근한 사이임에 틀림없죠. 그러니까 서신에서 디모데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저자이면 그렇지 사도 바울의 아주 친한 아들과 같은 인물이 디모데니까 정말 친근한 관계이지 알게 됩니다. 서신 수신자들을 여기에 두 부류로 말하는데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여기에 원문에는 너희를 인도하는 모든 자들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모든 자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가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 그렇죠. 초대교회부터 장로는 한 명이 아닙니다. 장로는 항상 두 명 이상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혼자 하지 않고 여러 명이. 오늘 우리 장로교회 당회와 같습니다. 당회는 무엇을 결정할 때 목사 혼자 하지 않습니다. 물론 목사가 모든 것을 얘기하면 장로님들이 존중해서 잘 따라주는 그런 일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목사가 잘못한다고 생각할 땐 그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죠. 여러 명이서 장로님들이 여러 명이 있고 목사도 있고 여러 명이서 합니다. 여기에 모든 이들이라고 되어 있고 너희를 인도하는 모든 자들과 및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이라는 말은 이탈리아는 로마 제국에 있는 그런 땅이 아닙니까? 그게 이태리, 오늘날의 이태리죠. 이태리, 이탈리아라고 하는데 그 이탈리아의 수도가 로마가 아닙니까? 로마 제국의 수도도 로마고 로마가 바로 옛날 대로마 제국의 수도였고 그 로마가 바로 이탈리아의 핵심인 도시이죠.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은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도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것을 보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탈리아 전체를 로마 제국이라고 부르니까 로마 제국의 핵심되는 로마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한 땅이 그 지역이 이탈리아니까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이라는 말은 로마에서 온 자들 곧 로마에서 복음이 로마의 복음이 증거돼서 예수님 믿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것이 우리는 로마서라고 하는 서신에서도 볼 수 있는 바이기는 하죠. 자, 이 여러 면에서 볼 때에 사도시대에 이런 유의 서신, 히브리서와 같은 서신을 쓰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또 초대교회의 증거는 매우 강력합니다. 특히 신약성경의 정경을 선언한 신약성경 27권의 정경성을 선언한 회의가 주후 397년에 제3차 칼타코 회의라고 하는 회의인데 그 전까지는 성경이 단편적으로 다 쓰여졌기 때문에 그것을 다 집대성해서 이것이 이 성경만 교회에서 읽고 다른 책들을 읽지 마시오 하는 결정을 한 것이 제3차 칼타코 회의라고 하는 주 397년의 회의인데 그 회의에는 이 히브리서를 표현하기를 바울 서신으로 보았습니다. 바울 서신의 13권의 바울 서신을 언급한 후에 그다음에 같은 저자가 쓴 히브리서라고 표현을 해서 히브리서도 바울 서신이라고 칼타코 회의는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자, 본문의 교훈을 다시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겠습니다. 15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찬송은 우리의 입술에 선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찬송하기를 힘써야겠습니다. 찬송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달성하고 구원하신 목적이 이루어지고 입술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선행과 구제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 아까 찬송도 제사요 선행과 구제도 제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도록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디도서 2장 14절인가요?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이 그러하다. 선행과 구제는 구원 얻은 자들이 맺어야 할 아름다운 열매다. 셋째로 교인들은 그들의 인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목사들과 장로들은 교인들을 위해 마치 자신이 대답할 자인 것처럼 우리는 회개한다고 표현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 아무개요 아무개 제가 조금 아는데요 그 형편 처지를 압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분이 이런저런 어려운 고충이 있고 이런저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 하나님께서 아실 테인데요 하고 마치 대변인처럼 얘기를 해주는 그들을 위하여 마치 자신이 대답할 자인 것처럼 깨어 있으며 그들을 돌아보면 자들이 돼야 되고 열심으로 그 직무를 다해야 하지만 교인들은 그들의 인도자들인 목사와 장로들에게 들이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하고 근심으로 하지 않도록 그들이 말하는 모든 교훈들에 대해서 아 그렇습니까 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일 것이다. 넷째로 우리는 이 모든 선한 일을 찬송과 또 예, 아까 말한 구제와 선행과 구제와 그리고 복종과 이 모든 선한 일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해야 할 것이다. 오 하나님 나는 부족한 자이오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아서 성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그런 인격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오늘도 말씀에 몇 가지 교훈하지만 우리가 시간마다 성경을 읽는 구구절절이 하나님의 많은 교훈들이 있는데 믿을 것은 믿고 행할 것은 다 행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도 여기에 말씀에서 교훈 얻은 대로 찬송의 제사를 늘 하나님 앞에 올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선행과 구제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복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하고 이 모든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주님 하나님께 또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교훈해 주셨사오니 감사하며 이 모든 교훈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주의 선한 사람들 주의 뜻에 일치하는 아름다운 인격자들로 자라가며 성숙해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